반갑습니다. 책 관찰자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권순용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두 달에 한번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네요. 많이 많이 하고 싶지만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까 이제 또 녹음하게 됩니다. 여름을 잘 보내시고 계십니까? 벌써 여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장마는 짧았는데 태풍이 한 두 개 정도 와서 비가 좀 내리긴 했네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덜 더웠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올해는 유단히 힘들었던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힘든 일만 보고 있으면 미쳐버리니까 이제는 잊진 않겠지만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연애 소설을 하나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미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골라본 책은 7월 24일 거리입니다. 작가는 요시다 슈이치이고요. 출판사는 제인입니다. 네, 사실 7월 24일 거리라서 7월 24일 날 녹음을 하려고 했으나 이제야 녹음하게 됐습니다. 7월 24일에 딱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매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소설은 흥미로운 구석이 많습니다. 일단 주인공인 여자 혼다 사유리 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일본의 항구 도시와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겹쳐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한테, 특히 뉴욕에 사는 미국인한테 공원을 설명할 때 센트럴파크랑 같은 그런 공원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더군요. 뉴욕도 가보지도 못했으면서.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것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 읽진 않고 앞부분만 읽겠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 주인공과 비슷한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인물은 주인공의 동생과, 남자 동생과 사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싫어할 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랑 너무 닮은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싫어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도 참 바보 같지만 쟤도 참 바보 같다. 뭐 이런 이유로 나랑 같은 사람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이 소설을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이 됩니다. 물론 오늘은 그런 부분은 읽지 않을 생각입니다. 책을 사거나 빌려서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책에서 한 가지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소설의 소제목들인데요. 이 소제목들은 여자가 왜 남자를 사귀지 못하는가를 소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1번, 인기 많은 남자가 좋다. 2번, 남이 싫어하는 여자는 되고 싶지 않다. 3번, 늘 들어주는 역할이다. 4번, 의외로 가족관계는 양호하다. 뭐 이런 겁니다. 다 이런 내용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노골적으로 어떤 인물이 읽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읽었던 것을요. 이런 것들이 참 재미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변사 같은 목소리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기치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책을 읽을 건데요. 오늘 읽을 부분은 제일 첫 부분. 1번 인기 많은 남자가 좋다. 이 부분을 읽을 겁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으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인기 많은 남자가 좋다. 오늘 아침 항구에서 나비의 시체를 보았다. 처음에는 손수건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검은 날개에 노란 무늬가 박혀있는 큼지막한 호랑나비였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이런 계절에? 하고 고개를 갸웃했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니 몸통에 핀이 꽂혀있었다. 표본이었던 나비가 항구 제방에 떨어진 것이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몸통에 꽂혀있는 핀을 보는 순간 등이 따끔했다. 발 디딘 자리 바로 앞이 제방의 끝이어서 직각으로 바다에 떨어질 그 장소에 몸이 쓱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황망히 나비의 시체를 건너뛰어 평소처럼 제방 위를 걸었다. 아직 오전인데 하늘은 눈이 따가울 정도로 파랗다. 그 새파란 하늘은 항구의 수면에도 비치고 있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나는 매일 아침 7시 16분 버스를 탄다. 끔씩 버스가 늦게 올 적은 있어도 내가 그 버스를 놓치는 일은 없다. 제로니모스 수도원 앞 정류장을 떠난 버스는 야트막한 언덕 몇 개를 넘어 시내로 들어간다. 간혹 오른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일도 있지만 대개는 집 장수가 지어판 평범한 주택이 줄지은 도로를 지나간다. 어쩌다 눈에 띄는 빨간 코카콜라 자판기조차도 그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생경하게 느껴진다. 버스는 회사가 있는 가레트 거리를 거쳐서 가지만 나는 늘 두 정거장 전에서 내려 날마다 모습을 바꾸는 항구를 바라보면서 제 방을 따라 걸어서 회사로 간다. 전에는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기가 따분하기 짝이 없었는데 가본 적도 없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이란 도시의 지형이 내가 사는 이 도시와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한 뒤로는 출근길을 그럭저럭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렇다. 늘 버스를 타는 마루야마 신사 앞 이란 정거장 이름을 제로니모스 수도원 앞이라고 바꾸자 언덕을 넘어 시내로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길도 리스본과 똑같았다. 그렇다면 제 방과 나란한 현도는 7월 24일 거리 고 재개발 덕분에 항구에 조성된 물과 공원은 코메르시오 광장 이렇게 하나하나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현청 소재지도 못되는 일본의 소박한 지방도시가 리스본 시가지와 완벽하게 겹쳐지게 되었다. 물론 이런 엉뚱한 발견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야기해봤자 동료인 우메키는 어머나 그래? 하며 살짝 놀라는 척이나 할 것이고 최근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온 나스키는 리스본이요? 리스본이 미국에 있나요? 하고 생뚱맞은 소리나 할 테니까 차라리 모두에게 비밀로 하는 편이 낫지. 그런데 이 나만의 놀이가 요즘 들어 약간 도가 지나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 지난주였나 보다. 나스키에게 거래처의 위치를 가르쳐주다가 거기 중앙역 앞에 로션 있잖아. 그 빌딩 6층이야 라고 말하고 말았다. 라스키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중앙역이라니. 유럽도 아닌 이 도시에 그런 이름의 역이 있을 리가 없다. 제 방을 따라 고메르시오 광장까지 걸어가면 해군 공창이 보인다. 사실은 항구에 유람선을 띄우는 페리 회사의 건물인데 배에 관계된 곳이어서 그럴듯하게 해군 공창이라고 부른다. 그 건물과 마주하기 직전 제 방에서 벗어나 회사가 있는 가레트 거리로 들어선다. 가레트 거리에 들어서면 바로 고풍스러운 카페가 하나 있다. 전에는 입구에 NHK 방영 중이라고 쓰여진 종이가 나부터 있는 그 카페를 본 적도 하지 않았는데 코메르시오 광장 옆에 있는 카페라고 생각하니까 출근하는 회사원들을 위해 가게 앞에서 팔고 있는 샌드위치에서도 이국적인 정서가 느껴져 요즘은 거의 매일 들러 믹스 샌드위치와 우유를 사들고 회사로 간다. 카페 주인은 늘 무뚝뚝해서 말을 나눈 적은 없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웬일로 부인이 나와 있다. 제 방 춥죠? 바람이 세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내가 제 방으로 걸어온 줄 알았을까? 하고 생각했지만 뒤돌아보니 가게 앞에서는 해군 공창 너머에 있는 제 방이 고스란히 보였다. 바다에 뭐 떨어뜨렸나요? 부인이 묻는 말에 네? 하고 되물었다. 아니 거기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기에. 아, 네. 제 방에 나비가 떨어져 있어서요. 나비? 이 추운 계절에? 핀이 꽂혀있는 걸 보면 아마. 그렇게 말하자 부인은 마치 자신이 핀에 찔린 듯 움찔 얼굴을 찌푸렸다. 샌드위치와 우유가 들어있는 종이 봉투를 받아뜨는데 길 건너쪽에서 혼다씨 하고 부르는 나스키의 목소리가 들렸다. 좁은 길이 아닌데 나스키의 짜랑짜랑한 목소리가 마치 바로 등 뒤에서 나는 것처럼 들린다. 돌아보자 나스키는 손을 흔들고 있었다. 좀처럼 신호가 바뀌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면서 도로 위로 지나가는 차를 원망스럽다는 듯 한 대 한 대 눈으로 쫓으면서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횡단보도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어온 나스키가 주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빅뉴스! 빅뉴스! 하고 요란을 떨면서 다가왔다. 뭐가? 부닥칠 듯한 나스키를 피하면서 내가 물었다. 오, 오늘 아침 버스에서 내 앞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요? 나스키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기분 나쁠 정도로 싱글거렸다. 누군데? 나는 관심 없다는 듯 되물었다. 혼다씨 동생, 코지씨. 코지가? 그래요. 코지씨가 내 옆에 서 있었다고요. 나스키는 몸을 떨듯 허리를 비튼다. 겨우 그런 일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다니.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성큼성큼 걸음을 내딛었다. 그런데도 뒤쫓아오는 나스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항상 코지씨 대학행 버스를 타니까 나 버스 타고 가다가 구민회관 앞 버스 정거장에 서 있는 코지씨를 기껏해야 얼핏 보는 게 전부였는데 그것도 월요일하고 목요일 뿐이잖아요. 코지씨는 늘 고개도 들지 않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탄 버스를 탔단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돈 내고 나서 나 있는 쪽으로 걸어오더니 바로 내 앞에 서서 내 머리 위에 있는 손잡이를 잡았다니까요. 아, 나 너무 놀라서 정차 버튼 누를 뻔했어요. 나는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돌아보면서 코지도 손잡이는 잡아 라고 말하고는 피식 웃었다. 그래도 왜 코지씨가 오늘 아침에는 내 버스를 탔을까요? 나 코지씨가 탈 줄 알았으면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왔을 텐데. 코지와 같은 버스를 탔다는 것이 어지간히 기뻤는지 나스키는 걸음걸이마저 가벼웠다. 혼다씨 알고 있었죠? 뭘? 그러니까 오늘 코지씨가 내 버스를 탈 거라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너 자꾸 내 버스 하는데. 아, 코지 씨, 내일도 같은 버스 탔으면 좋겠다. 혼다 씨, 물어봐 줄래요? 싫어. 왜요? 이렇게 낯익기 같은 여자애에게 동생 얘기를 듣는 데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물론 기분 나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여자애들 이상으로 내가 들뜨기도 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우리 동생 어디든 있는 평범한 학생이잖아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면 대부분의 여자애들은 좋겠다, 혼다 씨는 집에 가면 코지 씨가 있으니까 라며 부러운 듯 허리를 비비꼬곤 했다. 사실 대학에 입학한 후 캄포 베케노 투우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빌려 혼자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만들어주는 밥을 먹기 위해 집에 오는 것도 사실이니까 그녀들이 부러워하게 그냥 내버려 뒀다. 겨울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 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버스 탄거 아닐까? 나는 나스키에게 그렇게 말했다. 마침 회사 건물로 들어서려는 참이었다. 자동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안에서 후끈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아르바이트요? 무슨 아르바이트인데요? 나 가볼래요. 가보다니 어딜. 나도 모르게 웃음이 쿡 터져 나왔다. 찻집이나 레스토랑에서 웨이트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스키가 하도 비장하게 묻기에, 택배 회사에서 물건 구분하는 작업 한다는데? 항구에 있는 창고라니까 가봐 하고 일러 주었다. 나와 동생은 4살 차이다.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말싸움 한번 하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아무리 코지만 귀여워해도 나만 싹 무시당한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다. 반대로 아들 칭찬을 듣는 엄마 같은 우쭐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다. 동생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축구부 활동을 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계속 할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기타에 관심을 보이더니 축구부를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밴드를 만들었다. 딱한번 동생이 출연하는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누나의 눈으로 잘 봐줘도 실력 있는 밴드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나름의 멋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공연장은 여자애들 천지였다. 모두들 내 동생을 보러 온 곳이었다. 공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올 때에는 나를 쫓아온 여자애들이 저 이거 코지 씨에게 좀 전해주세요 라며 편지와 쿠키를 건네주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고는 공연장을 떠나면서 내 등을 여자아이들이 보고 있겠지 하고 의식했다. 솔직히 기분이 무지 좋았다. 하지만 곧등 뒤에서 여자애들이 수군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사람 진짜 코지 씨 누나 맞지? 아, 상상했던 거하고 정말 다르다. 난좀더 세련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나쁜 뜻은 없었겠지만 나는 나도 모르게 발길을 서두르고 말았다. 나스키와 함께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곧장 급탕실로 갔다. 부탁하면 아침 커피 정도는 나스키가 끓여주지만 그 아이가 끓이는 커피는 꼭 엽지 않으면 짙다. 나스키는 처음 얼마간은 내가 커피를 끓이고 있노라면 제가 할게요 라며 나타났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괜찮아, 아침에 커피 향을 맡으면 하루가 기분 좋거든 하고 적당히 둘러대다 보니까 마침내는 내가 아침 커피 담당이 되고 말았다. 매일 아침 영업 담당 안도 주임은 커피 메이커에서 쫄쫄 흘러나온 커피가 포트의 절반쯤 고였을 즈음 나타난다. 자기 책상에 가방을 탁 내려놓고 바로 급탕실로 오는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바로 앞 책상에 앉아 있는 아라키 씨와 어젯밤 야구 경기가 어땠냐느니 축구가 어떻다느니 한두 마디 감상을 나누고 나서 글쎄 말이야, 그때 한 점만 더 넣었으면 흐름이 바뀌었을 텐데 라고 말하면서 오는 일도 있다. 오늘 아침에도 역시 포트에 고인 커피가 절반을 넘을 즈음 안녕? 하는 시원스러운 목소리가 들리고 안도 주임이 급탕실에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혼다씨, 오늘도 우유 사왔어? 그렇게 매일 안 물어봐도 사와요. 참 그렇지? 그럼 나는 늘 마시던 걸로. 안도주임은 그렇게 말하고 목덜미를 긁적긁적 긁고는 아라키씨, 커피 마시고 바로 외근 나갈까? 라고 사무실이 다 울리게 큰 소리로 말하면서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 느긋하게 하품을 하고 있는 아라키씨의 등을 툭 쳤다. 안도주임이 말하는 늘 마시던 것은 커피 절반과 내가 사온 우유 절반을 섞은 카페오레로 내가 처음 우유를 사온 아침에 혼다씨 그거 남길 것 같으면 내게 50엔에 팔아 라고 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팔기는요. 드릴게요. 그래도 돼? 그럼? 기꺼이. 안도주임은 내가 절반을 남긴 우유병을 집더니 커피가 담겨있는 자기 컵의 반쯤을 쏟아부었다. 그 광경을 보다가 나는 고등학교 때 맥도날드에서 똑같이 카페오레를 만들던 육상부 선배 사토시가 생각났다. 체육대의 마지막 날 모두 산타클라라 광장에 있는 맥도날드에 가서 조촐하게 쫑파티를 할 때였다. 계단을 올라온 순서대로 앉다 보니 어떻게 사토시 옆에 앉게 되었다. 내가 팩에 든 우유를 절반쯤 남기자 이거 안 마실 거야? 아직 남았는데? 라며 사토시는 내 우유팩을 마구 흔들었다. 응, 다 마셨어. 하고 내가 대답하자 그는 이로 팩이 꿀을 꽉 깨물더니 절반쯤 남은 우유를 자기 컵에다 콸콸 부었다. 어머, 사유리, 너 부끄러워하는 거니? 같은 테이블에 앉은 나오코가 그렇게 말하며 이죽거렸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나오코도 나와 같이 주문한 우유를 다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 얘는 나로서는 농담하느냐는 식으로 조금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말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는지 좀 안 됐다는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사토시에게는 물론 여자친구가 있었다. 만약 일본의 고등학교에도 프롬 파티가 있었다면 틀림없이 그 애의 킹과 퀸은 그 둘이 차지했을 그야말로 학년을 대표하는 커플이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여기서는 뭐 갈등은 나타나지 않고요. 그냥 주인공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과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겹쳐서 생각한다는 그런 묘사와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을 소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의 동생인 코지 그리고 주인공에게 카페오레를 주문하는 안도주임 그리고 안도주임과 비슷한 커피 취향을 가진 사토시 선배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인물들도 잠깐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인물들은 방금 얘기했던 코지, 안도주임 그리고 사토시 이렇게 세 명입니다. 뒷부분의 책을 읽으면 알게 되시겠지만 안도주임과 사토시가 비슷한 커피 취향을 가지고 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책의 제목인 7월 24일 거리는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는 거리의 이름입니다. 왜 7월 24일 거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분은 제 트위터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글을 남겨주시면 그 글은 다음 화 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시간적인 배경은 겨울입니다. 그것은 제가 읽은 부분에서 충분히 나타나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도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이 책이 재미있으시면 그 영화도 함께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녹음해서 그런지 조금 힘드네요. 네, 또 더워서 힘든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이만 물려가고요. 이 뒤에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요. 오늘은 일본 소설을 읽은 관계로 일본 뮤지션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가수의 이름은 에고레핀이라는 가수고요. 한국에서는 미드나잇 데자뷰라는 노래로 유명합니다. 오늘은 그 곡을 틀어드릴 건 아니고요. 에고레핀의 A Love Song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어보시고 이 뮤지션이 마음에 드시면 다른 곡들도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에고레핀의 A Love Song을 듣고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화는 두 달보다는 빨리 녹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책관찰자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